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일주일 동안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살다가 이 자리를 기억하여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기 위하여서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동기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심으로 그 마음 가운데 깨달음과 또 은혜와 변화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떤 거친 파도가 닥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 그 사랑의 반석 위에 우리 자신을 든든히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 말고 다른 것을 주인 삼아 놓았던 그 모든 것들 이 자리를 통하여서 내려놓게 하시고 섬길수록 더욱 귀한 주님이심을 우리의 입술로나 마음으로 고백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6절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한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 새우구이 축제를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로 해서 마쳤습니다. 결과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계기를 통하여서 얼마만큼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구원과 복음의 그 놀라운 의미를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마음을 갖는 것또 실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새우구이 때가 여느 때보다 더 등록 신자가 없는 게 이상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지난주일도 말씀드렸지만 그 결실은 꼭 이번 달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일들을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그 일에 그왜 하는지를 그 목적과 의도를 잘 깨달아 알아서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고 드릴 것은 이번 주 주일날이 그 썸머타임 해제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시간 차오가 없으시길 바라고 시간 차오가 있더라도 2시간 일찍 오시는 분은 있어도 늦는 분은 아마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잘안 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뒤에 가서들 이제 많이 앉으셔서 우리 목사님이 이제 좀 앞으로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선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 제가 뒤에 가서 설교를 하면 좀 여러분들이 앞으로 오실까? 예,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일상생활에도 보면 내가 참 쉽고 간단하게 또는 편안하게 사용하는 것들인데 평소에는 모르다가 가만히 들여다보고 그 속을 보면 상당히 복잡하고 그 원리도 상당히 신기하고 오묘한 그런 것들을 발견하곤 하죠. 어떻게 사람이 이런 거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이런 원리가 있었구나. 이렇게 새삼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용하시는 셀폰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 사용할 때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잘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 셀폰이 시계하고 전화기 사용 외에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날 셀폰은 상당히 수많은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죠. 그 셀폰을 보면 오늘날 이 현대 테크놀로지가 아주 집약돼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몇년 전만 해도 정말 덩치가 컸던 것들이 이 셀폰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걸 보잖아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 TV도 들어가 있고, 라디오, 전축, 오디오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고, 뭐 비디오는 물론이고 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 전화기, 또 사진기, 컴퓨터 이런 게 다 그 안에 집약돼서 들어간 게 아닙니까? 그걸 보면 참 새삼 놀랍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다 가스 주입하고 시동 걸고 악셀 밟으면 앞으로 가고 브레이크 밟으면 서고 이 정도로만 알면 뭐 운전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후드를 열어보면 그 안에 엔진과 아주 복잡한 그 구조의 그 자동차가 있고 그 원리들마다 상당히 뜯어보면 상당히 놀랄만한 일들이 있죠. 어떻게 인간이 역사 속에서 이런 것들을 개발했는가 신기에 마지 않습니다. 또 스포츠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이제 골프를 하고 테니스를 하고 또 야구를 하고 오늘 월드 시리즈 세 번째 있는 경기 날이죠. 예. 오늘 많이 안 오신 게 야구 보느라고 안 오신 거 아니야? 그걸 별로 스포츠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저거 뭐 그까 있고 그냥 대충 휘두르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스포츠라는 걸 보면 어느 경기들 보면 거기에 있는 변수라는 것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 변수에 따라서 상황 상황마다 기술이 필요하고 요령이 필요하고 대처 능력이 필요한 거죠.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참 간단하게 생각했던 것도 그 안에는 상당히 풍성한 내용이 있는 걸 봅니다. 사실 성경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구절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건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합니까? 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가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됐구나. 또는 우리가 이제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아뢸 수 있는 어떤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맞죠. 이것이 기도에 적용되어지는 말씀으로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주일날도 이제 기도에 관련한 말씀들이 있는 걸 보면 우리에게 더욱 오늘날 요즘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두 주 후에는 특별 새벽 기도도 우리 이제 앞두고 있고 새벽 기도도 보면 요즘 많이 그 발걸음이 이제 그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로 일어나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한 구절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보다 중요하고 풍성한 내용들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한 절만 떼어서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16절을 보시면 이 내용은 참 우리에게 좋은 내용 같아 보여요. 거기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 우리가 긍휼을 받는다 그러고 돕는 은혜를 받는다 그러고 은혜의 보좌라는 곳이 있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간다. 아주 다 우리에게 유익될 만하고 좋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이 모든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이 구절의 첫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그것은 이제 그 전에 있는 단어들과 그 구절들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14절, 15절에 있는 내용처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요, 축복이요,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볼 때 제가 한 가지 제안하기는 이 구약 성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어떤 의식과 연관지어서 상상하면서 이 구절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볼 만한 근거로서 가장 주목할 만한 단어가 뭐냐면 여기에 은혜의 보좌라고 적혀진 이 구절입니다.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는 누가 있는 보좌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이죠. 하나님께서 계신 자리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5절을 한번 잠깐 보시죠. 히브리서 9장 5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여기 보면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다. 속죄소가 나옵니다. 이 속죄소는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것으로서 그 아래는 언약궤라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담겨져 있는 것이 있고 그 위에 뚜껑이 이제 뭐라 그러죠? 쉐러빔? 예. 그 천사들이 이렇게 양 날개를 펴고 있는 그 뚜껑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속죄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속죄소는 1년에 한 차례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속죄의 피를 뿌립니다. 근데 이 속죄소에 여러분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예, 시은좌라고 이야기를 하죠. 베풀 시자의 은혜 은자.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거기에 여기 9장 5절 이 속죄소를 뭐라고 했냐면 mercy seat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은좌죠. 그 하나님이 계신 보좌는 어떤 면에서는 심판의 보좌입니다. 죄인들이 다가갈 수 없고 죄인들에 대하여서 심판을 내리시는 보좌입니다. 근데 그것이 은혜의 보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피뿌림이 있기 때문이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속죄하시고 용서하시고 사하시는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의 보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이 히브리서 4장 16절 이 구절은 구약 성경에서 그 속죄소에서 행하였던 그 의식의 어떤 면에서는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예표의 그 그림자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는 어떤 면에서는 구약 성경 속에서 그림자적으로만 우리에게 어렴풋이 보여졌던 것이 이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성취되는 모습으로서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죄소가 있는 곳은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는 철저하게 차단되고 제한된 구역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나가면 일반 유대인들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유대인의 뜰까지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이제 제사장만 들어가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은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지성소라는 곳이 있고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 속죄일날 한 번 들어가서 이 속죄소에서 피를 뿌리고 백성을 위하여서 속죄의 간구를 하는 그런 곳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1년에 한 번 이 대제사장이 그 속죄소를 그 지성소로 나아갈 때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제 제가 상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그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나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갔을까요? 거기가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기쁘고 들뜨고 설레는 마음으로 나갔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상당한 긴장과 부담스러움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가지 않았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그의 부정함이 드러난다거나 그가 실수를 하게 되면 그 지성소 안에서 바로 즉사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 대제사장의 의복 아래에 방울을 달고 들어갈 때에는 밧줄을 매서 혹시 그 안에서 죽기라도 하면 이제 그 밖에 있는 사람이 그 줄로서 이 대제사장을 끌어내야 하는 거죠. 모르긴 몰라도 성경 속에 그렇게 해서 죽은 대제사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이 다가오면 아마도 이 대제사장은 상당히 마음에 긴장이 되었을 겁니다. 자기들 자신을 위하여서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래도 혹시나 내 안에 아직 정결하게 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까? 아주 철저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기 위하여서 더 힘썼을 것이고 일종의 결벽증적인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을까도 생각이 듭니다. 상당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시은자라, 은혜의 보좌라라는 곳입니다. 대제사장이 그런 정도라면 일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더더군다나 그 지성소에 나아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우리는 한 걸음도 그 보좌 앞에 우리의 발을 들여놓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16절에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히브리서 이 서신서를 받고 있는 이 수신자들에게는 이거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수신자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이 제사의식에 대해서 누구보다 아주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너무나도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은 그들에게 상상하지 못할 어떤 메시지로서 그들에게 들려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나타난 변화를 그들은 분명히 캐치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환원할까 회귀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차가 아닙니까? 그들이 믿어왔던 유대교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별로 큰 차이를 그들은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더욱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하여서도 이 받는 수신자들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이 저자를 통하여서 분명히 캐치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몇몇 구절을 더 보죠. 여기에 16절로 다시 가셔서 긍휼하심을 받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이것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긍휼이 필요한 자들인 것을 우리에게 짐작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긍휼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쪽에서는 방법이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야만 했던 겁니다. 우리는 긍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3, 4장 앞에 있던 그 내용들과 그 한번 대조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가지신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습니까? 3장 15절 한번 보시죠. 3장 15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 순종치 아니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마음은 경노하심이었습니다. 노하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들보다 나은 것입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들보다 하나도 낫지 않습니다. 우리가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서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보건대 우리는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치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를 향하여서 격노하실 만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서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권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우리에게 가능케 된 것이죠. 또 나오는 구절 봅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기 돕는 은혜를 얻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돕는 은혜가 필요한 자이죠. 근데 여기 보면 때를 따라라고 나와 있어요. 한국 성경에는 때를 따라라고 나와 있는데 NIV 성경을 보면 in our time of need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뉘앙스가 틀리죠. 때를 따라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시시때때로 이런 의미로 들리는데 in our time of needs 그러면 우리의 필요한 때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만 보좌 앞에 나가면 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께 묻죠. 우리가 돕는 은혜가 필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가끔입니까? 종종 있습니까? 자주 있습니까? 우리의 돕는 은혜가 필요 없는 때가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 그 앞선 구절에서 우리가 이미 그 오늘이라는 그 단어를 상당히 주목해서 보고 강조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언제입니까? 오늘은 언제나 오늘입니다. 그렇죠? 오늘이 내일이 될 수 없고 어제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내일 맞이할 그 오늘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어저께 오늘이었던 그 어저께에 우리가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오늘 우리는 대충 살아도 된다는 대충 살아도 되는 법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뭐라고 나오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오늘을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실패한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노케 하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오늘 수없이 넘어집니다. 우리는 수없이 죄를 지며 우리는 그 오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그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담대히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담대히라는 이 단어는 조금 특별한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with confidence라고 나와 있는데 이 헬라어 이 단어는 원래 헬라어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럽니다. 일반 시민들이 서로 거침없이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말하거나 발언하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그 단어가 이방인의 종교 속에서는 기도를 표현할 때에 쓰여졌던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럽니다. 다만, 이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옮기면서 처음 사용한 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담대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도 담대함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거침없이 자유롭게 그래서 내 마음으로도 확신하며 외형적으로도 공개적으로 남들 앞에 자랑하며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것은 상당히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단어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히브리서는 참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 속에서 구약의 제사 의식이나 성전 의식에서 오리지널리 사용되었던 주목할 만한 단어들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적용되어져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나아간다라는 표현입니다. 마치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나아가듯이 오늘날 신자들이 직접적으로 또 영적으로 하나님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죠. 지금 4장 16절 보았습니다만 6장 19절 6장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래서 여기서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7장 19절 7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7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예, 거기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이렇게 나와 있고요. 25절 지금 읽었죠. 10장 1절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도 나아온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표현으로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보시죠. 19절 10장 19절 예.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들어간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22절에도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11장 6절 보시죠. 11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님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도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나왔듯이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앞에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그곳은 제한된 구역이요 차단된 구역이요 죄인들이 감히 들어갈 수 없는 자리인데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성도된 자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도 구약의 대제사장도 그 속죄소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에 가서 피 뿌리는 풋뿌림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일들이 그저 하나의 상징이었을 뿐입니다. 그것도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모형이었고 그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곳을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는 프리 액세스 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며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어떤 그 원리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그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눈으로 확인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곳에 대하여서 듣기만 했지 전혀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냥 대제사장이 나와서 이제 너희 죄가 사하였다 그러면 그들이 그냥 사한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실체로 보여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힘입어 이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의로운 자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직접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아뢸 수 하나님께 아뢸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 역사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감동이 되셔야 되는. 제 말로 다 형언하여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특권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어서 그때를 알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아, 이제 제가 이제 유학차 미국에 온 것이 2002년이었습니다. 2002년에 결혼을 하고 아내가 임신한 상태에서 거의 만삭에 가까운 임신한 상태에서 뭐 짐을 어떻게 가져올 수가 없어 이민 가방 네 개를 꽉꽉 채우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배낭 가방에다가 뭐 짐을 넣고 들 수 있는 건 다 들고선 그러고서 들어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2001년에 911 테러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들어올 때 보니까 시큐리티가 얼마나 심한지 엄격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국에 들어오는 그 과정 속에서 세 번이나 시큐리티 체크, 다른 사람은 다 가는데 우리만 붙잡아 놓고 가방 한번 다 풀러봐라. 다 뺐다가 또 다 넣었다가 그거를 세 번씩이나 하고 그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도 이제 벨리즈도 그렇고 어디 이제 나갔다가 이제 미국에 들어올 때면 그 입국 수속할 때 기다리고 있노라면 뭔가 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또 걸리면 어떡하나. 뭐 가방 속에 마약을 넣고 들어온 것도 아닌데도 뭔가 또 걸려서 큰일 나면 어떡하나. 뭐 질문에 내가 잘못 대답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얼핏 듣기에는 골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뭐 이런 걸 가진 사람은 그냥 뭐 입국 수속도 간단하게 그냥 바로 패스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패스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그 마음이 뿌듯하겠습니까? 그만큼 내가 저 사람들 앞에서 귀하게 대접받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몇 년 전에는 제가 이제 다른 주에 이제 가야 할 일이 있어서 비행기를 이제 타고 이제 가서 하루 이틀 머물기 위해서 그냥 가는데 제 캐리어를 가져갔는데 그 캐리어가 또 시큐리티 체크에 걸린 거예요. 그 검색대에서 걸린 겁니다. 그래서 그 검사관이 저한테 묻기를 너 출장 자주 다니지 않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저는 이제 그 잠깐 갔다 올 거니까 집에 있는 쓰던 샴푸 이따만한 통에 있는 거 담아가지고 가고 치약도 이렇게 긴 거 쓰다 남은 거 뭐 그 며칠 쓸 거니까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지 했는데 그걸 이제 다 걸린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 이거 놓고 버리고 가면 통과할 수 있다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버리고 통과를 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갈 때에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시큐리티 체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앞서 보았던 말씀처럼 살았고 운동력 있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적나라하게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걸리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걸리죠. 그 가운데서 몇 가지를 버리고 통과할 수 있다 그러면 그래도 다행이죠. 그 몸도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우리 중에 일부만 죄가 아니라 우리가 죗덩어리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걸 다 버리고 가면 남는 것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느 누구도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지는 것이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근거는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이제는 긍휼함도 얻고 돕는 은혜를 언제든지 얻기 위해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 앞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입니까? 모르긴 몰라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백악관도 대통령 집무실까지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거기서도 시큐리티가 아주 상당히 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집무실까지 가는 데 있어서 무사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대통령의 아들, 딸들이 거기를 간다 그러면 말릴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어쩌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인정받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의 보좌라고 하지만 그것은 무서운 자리입니다. 죄인으로서 다가갈 수 없는 자리요. 우리가 그냥 가게 되면 거기서는 죽임을 당케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재판관으로 인식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그것은 정말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긍휼함을 받을 수 있는 자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든지 프리 액세스 할 수 있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신서를 받는 수신자들, 그들은 어떤 이해를 가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진 변화가 어떤 것인지를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모든 의식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성취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더 이상 저버리지 않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여기서 놀라운 복음을 발견합니다.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 기도 안 하십니까? 왜 안 나가십니까?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우리는 여전히 즐겁지 않죠? 혹시 우리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긍휼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돕는 은혜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서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우리의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일들은 예수님께서 진행 중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던 그 휘장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 앞에 나아가지 않느냐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그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은혜들을 충만히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